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예정됐던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비밀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주요 탈레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즉시 회동을 취소하고 평화 협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이유에 대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군 한 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이 잘못된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이 정전에 동의할 수도 없고 12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아마 의미 있는 합의를 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싸우기 원하느냐며 탈레반을 비판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2일 탈레반과 미군 감축을 골자로 한 평화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홍콩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이후 14번째 주말 시위를 맞은 8일 수천 명의 시위대는 홍콩 도심 차터가든에서 집회를 가진 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후 총영사관 직원에게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홍콩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8월 대미 교역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은 8일 미국산 상품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은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에 부과하면서 기업들이 수입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 역시 4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콩에서부터 의료기기 이르기까지 수천억 달러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하면서 2,148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면 수입은 1.7% 증가한 1,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억류하고 있던 죄수들을 맞교환했습니다. 7일 러시아에 억류됐던 35명의 우크라인이 키예프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러시아인 35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키예프 공항에 나가 귀한 가족들과 함께 자국인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억류자 교환은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산발적인 교선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인 1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두고 내각의 사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앰버 로드 고용연금부 장관은 7일 내각에서 사임하고 보수당에서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러드 장관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을 사임 이유로 밝혔습니다. 러드 장관은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반면 EU와의 협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 동생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 방문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북한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직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북 소식부터 살펴보죠. 왕이 외교부장이 2일부터 4일간 평양을 방문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군요.
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왕이 부장의 평양 방문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끄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와중이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 문제로 상당히 긴장이 그리고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유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사실 왕이 부장이 평양을 방문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방이든 한국이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네. 관측들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왕이 부장이 지난해 5월에도 평양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장은 외교부장의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관측이고요. 또 다양한 그 배경 분석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윤 기자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왕이 부장이 평양에서 어떤 인사를 만났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북 교착 국면이 지금 두 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또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그 2박 3일 일정으로 그 2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일정을 보면요. 왕이 부장은 그 2일 그 이수영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둘 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모두 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국가 대 국가를 담당하는 외교 못지않게 당대당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것을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그 왕이 외교부장은 그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의 발표를 보면 그 북한과 중국 관계 그리고 미북 회담 재개 비핵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의 핵심은 왕이 부장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인데요. 역시 좀 의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왕이 부장이 그 지난해 5월 방북했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김 위원장이 바로 중국의 그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 다렌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또 지난해 4월에는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이런 사실이 그 북한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 언론에도 이제 크게가 보도돼서 외교부장이 이제 옛날처럼 이제 북중 관계 긴장했을 때는 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는 외교부장이 가면은 대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만나지 않아서 상당히들 지금 외부에서는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안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이지
예.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고요.
네.
대체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면담하는 것이 좀 부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왕이 부장을 만난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가도록 그런 조언을 하고 또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북한 측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런 다양한 관측 외에는 실제로 그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미국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왕이 부장이 방북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어쨌든 미북 핵 협상 문제를 얘기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그 발표를 보면은 북중 관계와 함께 그 미북 회담 재개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틀림없이 그 북한은 지금 그 6월 말에 그 합의된 뒤로 그 두 달 이상 지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이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왜 이러는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아마 이유를 아마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식량, 석유 지원 이런 것들 또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요청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땠을까?
사실 이것을 왕이 부장이 이번에 평양 방북을 한 김에 요청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네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평양에서도 이미 만난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는 두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왕이 부장의 방북을 발표하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요. 거기에서 두 정상 간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된 사안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그 두 정상 사이에 합의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협력 강화 방안 이런 것들 특히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북한에 80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중 간에 상당히 유대가 깊어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기류는 여러 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은기 기자는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하나 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역시 문제의 핵심이 이제 왕 외교부장이 왜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을까 하는 것인데요.
예.
일단 그 왕 외교부장이 이제 평양을 향해 출발했을 적에 중국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네.
자체가 지금 2박 3일이기 때문에요. 하루는 이제 뭐 외교 담당 그 리용호 외무상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루는 나머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겠다. 아마 그러고 중국 쪽에서 기대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첫날 이제 보면은 그 외무상을 만나서 일종의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혈안을 논의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들고 온 일종의 그 선물 보따리를 보는 것이 이제 중국의 외교의 하나의 관례라면 관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령 뭐 친서가 있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보면은 같이 만나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하죠. 그런데 선물 보따리가 적은 경우에는 그럼 나를 주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지방 출장 중이니까 내가 그거를 나중에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과거 사례가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이번에도 추측을 해본다면 왕이 외교부장이 들고 온 선물 보따리가 북한이 생각한 것보다 좀 작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아사히 뭐 보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쌀을 뭐 식량을 한 80만 톤 또 석유 제재 완화 이런 것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뭐 쌀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거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이유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양의 쌀, 또 제재 완화 이런 것을 풀 수 있을까? 그러면은 상당히 그 미국을 자극해서 네. 도의로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자신들이 원하던 그런 선물 보따리의 수준에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달에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행사, 또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 등 국지국지간 행사가 많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계기로 해서 베이징에 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언론들의 여러 가지 보도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중국의 건국 70주년도 있지만 북중 수교가 70주년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제 큰 행사가 될 텐데요.
네네.
이미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70주년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이었던가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 문제도 있고
예.
또 중국의 대북 지원 문제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연말 이전에 미국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서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못한다면은
예.
이미 공언한 대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은 접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런 게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말하자면 굳건한 그런 협력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 70주년을 기념도 할 겸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연말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어떤 좀 다짐이라 그럴까요? 이런 언급을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에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10월 중에 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물론 실제로 방문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어떤 책임 있는 말하자면 정부 당국자로부터도 두 나라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언론들의 관측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 이 왕이 부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 미 국무부도 논평을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그 4일 그 VOA의 논평 요청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북한이 그 도발을 자제하고 그 미국과의 그 실무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번에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 그 평양 방문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상당히 좀 평범한 이런 얘기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 지금 미국이 그 안보리를 포함해서 상당히 북한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이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압박 조치인데요. 이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슬그머니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당신네 손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흔드는 행동을 해서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North Korea is a country with tremendous potential, and I think they're going to want to take advantage of it.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Iran,
네,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그들도 그런 잠재력을 기회로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얘기한 것,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계속되는 발언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4분짜리 비디오를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발전된 미래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예.
그런 비디오였는데요. 이것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되면 얼마나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네.
하는 그런 말하자면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언급을 해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 보여주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얼마만큼 그야말로 관심을 갖고 기울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협상과 관련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이 평화와 번영의 그 북한 청사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북한이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네.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갑니다.
예.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도 이렇게 비핵화를 하게 되면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밝은 미래가 있으니 대화 테이블로 빨리 나와라 그런 뜻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무부 관계자도 그 부의회 논평 요청에 대화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앞서 서울을 방문한 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북한으로부터 이제 신호가 오기만 하면은 바로 대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 특히 행정부의 입장은 지금 분명합니다. 6월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고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한 달간 북한이 뭐 미사일 많이 쐈습니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이런 거 많이 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도 자신들의 약속을 지켜서 미북 실무협상에 빨리 나와서 비핵화를 시작하자. 이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미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리 영호 북한 외무상이 이달 하순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측이 그런 사실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리영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예, 예.
이영호 외무상은 그동안 유엔 총회에 북한 대표로 빠지지 않고 참가를 했고요. 또
예.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이것도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이 말하자면 결과론적으로 리영호 외무상과 폼페오 장관의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리영호 외무상은 그동안 빠짐없이 또 참석했던 그런 국제회의가 있는데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아닙니까?
네, 네.
올해는 태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과의 고위급 접촉 자체가 이제 불발이 된 건데요. 최근에 보면 북한은 그것이 실무협상이 됐던 고위급 회담이 됐던 미국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북한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그야말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문제 해결인데요. 미국이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실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 9월에 미북 실무 협상이나 미북 고위급 회담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초 그 이제 그 6월 30일 그 판문점 회동이 있은 다음에 북한이 이제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도중에는 도저히 뭐죠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친서를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합 훈련 군사 훈련이 끝나면 8월 말 9월 초에 그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요. 벌써 지금 9월 첫째 주인데 아무런 미북 협상 그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계속 지금 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실무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9월 하순에 미국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의 예로 볼 때 리용호 외무상이 오게 되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만나서 미북 그야말로 이제 고위급 회담을 바로 열어서 언제 실무 협상을 하든가 뭐 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은 뭐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이제 안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은 가능성은 이렇게 실무 협상 또 고위급 회담이 이제 사실상 그 무산됨으로써 그러면은 남은 것은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 그밖에 남지 않았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그 평양과 워싱턴이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의 준비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 그 관측과 추측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큰 이유가 지금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표면적으로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 협상과 관련한 그 합의라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로 따르면
예.
6월 30일 비무장지대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상이 2, 3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다. 그리고
예.
이 친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해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합훈련이 끝난 것이 8월 20일,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 6월 30일 그 판문점 회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 지금 니들이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이 이유였고요. 또 8월 달에 그 친서를 보내고 나서도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라는 거 그리고 또 끝난 이후에는 한국이 미국산 첨단 무기를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네.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이유를 둘러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시간 끌기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실무 협상이든 뭐든 중요한 것은 협상에 자신들이 나오려면 미국이 빅딜,
예.
일괄타결식 빅딜을 거두고 단계적인 해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예.
좀처럼 사실 좁히기 어려운 지금의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볼 때는 실무협상과 관련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대신에 자신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갈 수도 있죠. 새로운 길은 이제 북한의 그 핵보유국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지난 그 1월 1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에 나오고 제가 기억하려는 올해 그 여러 가지 담화 성명 이런 것에 한 다섯 번 정도 언급이 돼서 그 언급하는 게 상당히 좀 잦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길은 제재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핵 보유국이 되겠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북한이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제재로 인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그 2017년, 2018년 벌써 그 2년 연속 그 마이너스 3%, 4% 정도의 굉장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그렇지 않고 미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역시 비핵화를 나서서 단계적으로 뭘 해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혹 미국 간에 어떤 마쿠 접촉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마쿠 접촉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뉴욕에 유엔 대표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예전부터 이것은 뉴욕 창구라고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 간의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연락처였는데요.
예.
이런 수준의 연락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 들이 그런 얘기를 한때 하기도 했고요.
예,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무 협상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양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공식적으로 양측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주목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미리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그렇긴 한데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대북특별대표가 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6일 공개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발언이 최근의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지 사실 굉장히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화제를 좀 돌려서요.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직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북한 외무성이 지난 21일 유엔에 서한을 보내서 그런 통보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유엔 직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은 한마디로 이제 그 최근에 그 유엔 당국자에게 그 서한을 보내서 평양에 상주하는 그 유엔 직원들 수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엔 개발계획,
예.
그 영어로 하면 UNDP라고 그러는데요. 직원 수를 그 6명에서 한두 명 줄이고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그러죠.
예.
직원은 그 6명에서 4명으로 줄여라. 그리고 또 국제 그 아동기금이죠. 그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 한두 명가량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그 이유를 갖다가 일종의 그 정치화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그 인도주의적 대개 기관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 지원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유엔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유엔은 대변인이 그 5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그 인도주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WFP 세계 식량 계획이나 FAO 식량농업기구 등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내 가장 심각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내 지원 활동은 계속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 내 유엔 기구들의 말하자면 스태프들, 직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현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그래야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대변인은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현 정세를 국가 보위성 등의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주도하는 그 통일전선부가 이제 그 대남 대외 미국과의 핵협상 포함해서 이제 다 주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2월 말 열린 그 하노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통전부가 힘을 잃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자리에서 해임이 됐고요. 또 통전부는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 아직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미 협상 이 업무 자체는 뭐 외무성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외무성은 전통적으로 그 국내 정치에도 별 그렇게 그 힘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전부가 사라지고 아마 거기에는 국가보위성 같은 이런 강경파가 주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예, 사실 이건 뭐 북한 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인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런 희망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방문길에 조코 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예.
조코 위 의장도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한국 정부를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남북한은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연락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에 그 개성 연락사무소를 해서요. 한국의 이제 통일부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북측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협의 회의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그 북한이 남한을 비난한 이후로는 한국 직원들이 나가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 연락을 하거나 무슨 면담을 갖거나 이런 일이 상당히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예. 이런 그 얘기가 많습니다.
예. 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북한의 리 용남 내각 부총리가 남한 때문에 남북회담이 못 열린다고 했다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예, 그 리용남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북한은 관영 매체라든지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서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은 이번에 리용남 부총리가 말한 대로 한국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남북 간의 정상들이 합의한 여러 경제협력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이런 합의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조해서 그야말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미국을 설득해 가면서 대북 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유엔 안보리 그 제재 면제를 얻어나기 위해서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고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설득하고 이를 통해서 가급적 인도주의 지원 부분에서 그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성에 안 찬다라고 예.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예, 한국 정부를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화해 협력의 기류를 굉장히 조성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네. 자,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쌀 지원, 이 대북 쌀 지원이 일단 무산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올해 초 봄에 유엔 기구가 그 북한의 그 식량난이 상당히 그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한국 정부가 당초에는 이제 쌀 5만 톤을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준비도 다 하고 그랬는데요.
예.
아, 북한이 그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불만을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거 일단 무산된 상태인데요.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그 아, 태풍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 그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제 아, 서울도 물론 옵니다만은 주로 그 아, 황해도를 통해서 이번 주말에 상륙을 해서 아, 그다음에 평양 쪽을 해서 원산으로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저 비도 100mm 이상 많이 오고 예. 바람도 많이 저 분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아, 이번에 더 아시겠지만 그 북한에서도 황해도는 그 곡창지대죠. 평야가 많고 그런 그렇죠. 지대이기 때문에요. 아, 이렇게 그 강한 비, 아, 강한 바람, 비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상당히 지금 수확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 이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 새로운 어떤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면은 한국이 일단 그 중단했던 아, 대북 지원도 다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는 19일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채택한 이 역사적인 평양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 어떤 좀 눈에 띄는 행사 같은 것이 있나요?
예, 당연히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없고요.
예.
한국에서는 별도의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 뭐 눈에 띄는 그런 규모로 치러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그 과정을 보면 평양에서의 그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 행사들 그리고
예.
능라도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들 10만을 상대로 즉석 연설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백두산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사실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1년 뒤를 돌아다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실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굉장히 냉각된 상황이 조만간에 전환될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 방문을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잠재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한 소식 그리고 남북관계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올여름 옥수수 강냉이 농사는 잘 되었습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나날이 쑥쑥 자라는 옥수수가 알알이 익어가기를 기다리셨을 테고 수확한 옥수수를 솥에 찔 때의 그 구수한 냄새는 땀 흘린 수고를 잊게 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미국의 농부들도 그 마음을 알고 있을 텐데요. 미국의 식탁, 경제, 정치를 움직이고 또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있는 옥수수. 오늘 미국 문화 속으로에서는 북한과 똑같지만 다르기도 한 미국의 옥수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
옥수수는 미국 대륙의 중심을 축으로 동서남북 옥수수 생장의 최적이라고 불리는 옥수수 벨트에서 생산됩니다. 중서부에 자리한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가 재배되고 왼쪽에 네브라스카, 캐나다와 인접한 미네소타주, 아래로 인디애나, 알라베마에서는 물론이고 석유의 땅 남쪽 텍사스, 그리고 캐나다 땅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최북단 알래스카에서도 온실에서 옥수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려 9천만 에이커가 넘습니다. 3,880만 헥타르의 땅. 북한보다 2.5배가 더 크고 한국보다는 3배가 더 큰 이 엄청난 규모의 땅이 옥수수 농사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양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137억 부셸, 약 3억 4천만 톤이 넘는 옥수수가 생산됐습니다. 3억 4천만 톤. 세계 최대의 옥수수 농사를 짓는 옥수수 대국 미국이란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미국의 최대 곡물하면 콩과 밀도 들어가는데요. 이 콩이나 밀보다 4배가 더 많을 정도로 옥수수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곡물입니다.
기계화, 산업화한 미국의 옥수수 농사.
그렇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농사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옥수수 파종과 육묘, 생장 관리, 추수까지 그 모든 과정이 기계가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정말 대규모의 산업입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가늠하는 단위도 무게가 아니라 부피 단위인 갤런을 기준으로 해서 부쉘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과일이나 곡물을 세일 때 중량 단위의 부쉘을 쓰는데요. 약 8갤런, 약 30리터 정도를 약 1부쉘로 해서 올해 137억 부쉘의 옥수수가 생산됐다는 것이 농무부 자료에 올라 있습니다.
식량 그 이상의 의미, 미국 옥수수.
미국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먹자고 홍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옥수수,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옥수수를 먹자는 구호를 내건 1918년에 만들어진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입맛도 돋우고 영양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좋은 옥수수. 빵으로도 먹고 시럽도 내고 팬케이크 사진도 담아서 식량으로서의 옥수수를 널리 알렸던 때가 바로 이때인데요. 193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식량 문제가 있었던 때도 옥수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옥수수 농사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투자하면서 옥수수 농사를 독려했고요. 지금도 국가 곡물 산업의 핵심인 옥수수에 상당한 금액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 미국은 이 옥수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의 가장 근본적인 용도는 먹는 옥수수입니다. 미국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 아이오와주에서 나오는 스위트콘 옥수수는 당도가 높아서 찌거나 구워서 먹을 수 있고요. 또 통조림으로 가공돼 미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콜라 등 청량음료와 곁들여 먹는 버터를 발라서 튀겨낸 옥수수, 팝콘, 주로 네브라스카와 인디애나, 텍사스 지역의 옥수수로 만들어집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이 팝콘을 주의 공식 과자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가축들에게도 옥수수가 중요합니다. 소, 돼지, 닭. 풀이나 다른 사료 대신에 옥수수 사료가 제공된 지가 오래고요. 특히 인디애나는 가축 사료용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입니다. 옥수수는 제2, 제3의 가공품으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식생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톡쏘는 청량감에 또 단맛에 빠지게 되는 콜라 등 청량음료, 달기단 아이스크림, 술의 종류인 버번 생산에도 이 옥수수로 만든 고농축 시럽이 필수품이고요. 채쳐낸 감자를 튀겨서 만든 프렌치 프라이드. 옥수수 기름이 없으면 제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불에 굽고 열기로 익히는 고기 스테이크 아시죠? 사실 하루 12kg의 옥수수를 먹고 자란다는 소와 돼지에서 나오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옥수수 경제, 옥수수 정치.
옥수수는 미국의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절반 가까운 옥수수가 바로 바이오 에탄올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보리 같은 곡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연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옥수수 바이오연료 생산 산업이 무려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옥수수는 멕시코, 일본,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과 유럽 등으로 360여만 톤이 수출되는데요. 바로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와 인도를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옥수수 수출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Tremendous for the farmers, and one of the things that Prime Minister Abe has also agreed to is we have excess corn.
최근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던 소식 중에서도 미국 옥수수가 주인공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천만 톤 이상의 미국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던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아베 신조 총리가 270만 톤의 미국 옥수수를 더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단순한 경제 수출품이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활용되는 미국 옥수수의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owa. We love Iowa. Thank you very much.
물론 옥수수 정치는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나 주요 정치인들은 이 옥수수 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을 주목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으로 한 해 25억 달러 상당을 미국 금융계에 투자하고 있는 옥수수 농가의 마음을 잡는 것은 정치적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 미국인의 정석.
옥수수는 미국인들의 정서입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옥수수밭을 야구장으로 만들어서 전설의 야구인들을 불러모았던 영화 꿈의 구장. 그 꿈의 구장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최근 나왔습니다.
Major League Baseball announced the New York Yankees and the Chicago White Sox will play ball at that
내년 8월에 그 영화의 배경 아이오와에 있는 옥수수 농장에 임시 야구장이 세워지고 경기가 열리는 겁니다. 또 북한 땅에 묻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6.25 참전 군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DNA 분석에서도 이 옥수수 성분이 미국인임을 가려내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미국인들의 뼛속에도 남아있는 미국의 상징인 셈입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예정됐던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비밀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인터넷 트위터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주요 탈레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즉시 이 회동을 취소하고 평화 협상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 이유에 대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군 한 명을 포함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이 잘못된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이 정전에 동의할 수도 없고 12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아마 의미 있는 합의를 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싸우기 원하느냐며 탈레반을 비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홍콩에서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이후 14번째 주말 시위를 맞은 8일 수천 명이 시위되는 홍콩 도심 차터가든에서 집회를 가진 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되는 이후 총영사관 직원에게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6월 홍콩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8월 대미교역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은 8일 미국산 상품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은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이 수입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 역시 4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콩에서부터 의료기기 이르기까지 수천억 달러어치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하면서 2,148억 달러를 기록했고 반면 수입은 1.7% 증가한 1,8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억류하고 있던 죄수들을 맞교환했습니다. 7일 러시아 역류됐던 35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키예프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러시아인 35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키예프 공항에 나가 귀환자들의 가족과 함께 자국인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억류자 교환은 끔찍한 전쟁의 종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인 1만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두고 내각의 사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앰버 러드 고용연금부 장관은 7일 내각에서 사임하고 보수당에서도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드 장관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을 사임 이유로 밝혔습니다. 러드 장관은 존슨 총리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유지한 채 협상을 하는 것이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새로운 합의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한 방법이란 믿음으로 새 내각에 합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드 장관은 하지만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반면 EU와의 협상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 동생인 조 존슨 기업부 부장관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해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